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면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절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다. 매주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래서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에 강변북로로 이렇게 딱 진입을 했는데, 오, 개나리가 노랗게 만발해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야, 봄이 왔구나.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면서 생명의 경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본 사람이 있나요? 본 사람이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생명은 존재해요. 모든 생물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뿐인가요?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생명이 있죠. 모든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또 싹이 돋아요. 또 우리 눈으로 잘 관찰은 안 되지만 끝없이 성장을 해요. 또 어느 순간에는 꽃을 피우고, 어느 순간에는 또 열매도 맺히고. 생명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전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죽으면 끝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지냈어요. 무덤에다 묻었어요? 돌문으로 닫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나요? 더욱이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부활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얘기는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부활한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이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을 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손 만져봐라. 또 음식을 또 이렇게 드시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할 수는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다고 치더라도 우리도 부활할까요? 이 의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왔어요? 죽음이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겁니다.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활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은 아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눈으로 선명해 보았으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갔습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활신앙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스데반도 그랬죠.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니 그 돌을 맞고 죽는 거죠. 죽음이 임박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 나는 주님 앞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재 선생님을 아시죠? 그분은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감옥에서 이 어르신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니까. 그런데 일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인도의 간디는 평소에 난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상재 이 장로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살까지가 아니고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 나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생명을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겨질 겁니까? 옮겨졌습니까?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망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인도의 썬더싱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대단한 학자였어요. 영국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다 모여서 강의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강의 다 끝난 다음에 한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요, 또 힌두교인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데서.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인생 무상하고 끝인데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셔요. 나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바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오 내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살았고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때 마카리우스는 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네가 하는 모든 욕을 쏟아부어라. 알았습니다. 그 공동묘지 갔어요. 가가지고 야 이 못된 놈들아 나쁜 놈들아 뭐 세상에 막 자기 아는 모든 욕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선생님 물었어요. 그래 욕했냐 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러더냐?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너 다시 한 번만 해봐라. 이번에는 가가지고 칭찬을 좀 해라. 칭찬을 빡세게 네가 아는 모든 칭찬을 동원해서 칭찬을 좀 해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공동묘지 다시 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자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요.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뭐 칭찬을 쫙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칭찬했느냐? 예,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더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죽는 거라는 건 이런 거야. 죽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 죽는 것이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떠냐? 세상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막 칭찬을 막 해요. 별 반응이 없어. 또 그냥 누가 죽일 놈 살릴 놈 해서 막 욕을 해요. 별 반응이 없어. 왜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 우리 주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신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중상모략 쫙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죠? 반응이 없어. 침묵. 왜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살고 계시니까.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역사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두렵고 떨고 그런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걷고 갈 때 두려웠죠. 불안했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다고 그랬죠?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야참은 도망치려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나 예수님 몰라요. 3년 동안 수제자로 훈련받은 제자가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 한번 좀 들어보셔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 말라 하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회들인 공회에 가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보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담대한 죽음이 그 앞에서 오히려 떨고 있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권세 앞에서 자유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공회에서 나오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죄의 복음을 당장에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오히려 기뻐요. 핍박받는 게 기뻐요. 내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죠. 두려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왜 그러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해 보셔요. 왜 그럴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데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두렵지? 왜 내 마음이 우울하지?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셔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쳤구나. 예수님 옆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순간 깨어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해서요 다 고마운 마음 드는 거야.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여러분 눈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도 아름답고 저기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위대한 삶이에요.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고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전의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생기면 야 이건 누구 갖다 주면 좋을까? 그래서 그거 갖다 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유는 부활신앙을 갖다 보니 함께 있는 이 성도들 이들이 남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약속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주면서 아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거.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대교회가 또 달라진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종은 인간이 아니야. 어디 가면.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야. 가족이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그 영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하냐 이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얘기인데요. 이게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저쪽에서 둘이 아주 쌍욕을 하면서 아주 대판 싸우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지켜보더니 랍비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잠깐 앉아봐라. 제자들이 앉으니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새벽을 우리는 여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새벽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좀 생각하더니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선생님,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새벽입니다.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또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입니다. 아니야. 그러면 언제가 새벽인가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새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얘기하죠. 아, 제게도 얘기해요.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기억하셔요. 이 사람은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깨어나면 어떨까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살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봐요. 저 사람 없이는 날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그럴 수 없어요.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랑하는 자녀들 한평생 사랑 하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날마다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며 감격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라셔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어느 순간도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